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가 설교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교회는 주께서 가르친 기도를 통하여 매주일 매일 기도합니다. 그 기도는 우리의 안전이나 우리의 삶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주의 교회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때에 오늘 우리는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이런 현상적인 모습도 바라볼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칠 때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우선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사실도 또한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은 자기 백성을 찾아 구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자기 백성을 제해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의 사역을 주님은 감당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을 지상사역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루고 계신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실 때 언약 안에서 그 백성을 부르십니다. 정말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자기 백성을 부르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 부르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그 사람들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 즉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그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새 창조한 그 나라 안에서 이것이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나라인 교회는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은 단순히 낭만의 놀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처절한 전투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세상 가운데 살아가긴 하지만 여전히 전투 가운데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전투는 이 땅에 여전히 사단의 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전투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이 사역을 그 교회에 맡기셨을 때에 그 교회는 세상의 악한 세력과 전투를 하여야만 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칼과 창의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복음과 비복음의 전투였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전투였고 이 전투에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야 했고 고난을 당해야 했고 굶주림과 배고픔을 당해야만 했고 소외되고 소외되면서 외롭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러한 때에 복음 때문에 우리는 학생의 용어로 쓴다고 한다면 복음 때문에 우리는 왕따되는 그러한 삶을 기꺼이 살아갈 수 있는 그 전투 가운데 내몰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전투를 위하여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에 마무리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은 이 명령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 명령을 교회들에게 주신 적실한 명령임을 교회들은 받아야만 합니다. 즉 참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야만 합니다. 이 일이 바로 우리의 전투이고 이 일이 바로 우리가 받은 명령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일은 때때로 배고픕니다. 이 일은 때때로 사회로부터 지탄입니다. 이 일은 때때로 거짓 교회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이 명령을 주신 분. 둘째, 이 명령의 내용. 셋째, 이 명령의 성취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누구신지 밝히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고 하나님에서 알아가고 우리 주님에서 알아가는 것은 결코 부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큼 많은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였고 많이 노력하였고 오늘 하루를 살기도 힘들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데 많은 육신적인 연약함들이 있지만 과연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말하게 될 때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시간의 허비도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단순히 어떤 부담이고 고통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교회 백성들이 이 바쁜 세상을 살아가는데 말씀을 열심히 읽으며 주님을 열심히 알아가며 우리는 허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주의 교회와 그 백성들이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전투적인 삶 앞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알아가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 대해서 알아가고 말씀에 대하여 알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위로이고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에게 만족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전투적인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용기를 주고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게 될 때에 이 넘어진 가운데 일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아는 것이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고 성경에 대해서 분명하게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 힘을 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하시면 이 세상에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서 전투적인 삶을 두고 가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명령을 주신 분입니다. 즉 오늘 보면 21절에 내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 주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라고 말하였는데 이분은 누구인가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그 권세를 받으셔야 하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때 사단은 분명하게 그분이 오신 이유, 그분이 받으셔야 할 권세를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 권세는 땅의 모든 권세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권세는 하늘의 권세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말합니다. 그에게 복종하면 이 모든 권세를 주겠다라고 합니다. 이는 분명히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권세입니다. 그러나 이 권세를 누리는 데 있어서 사단이 주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오래전에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에 주는 모든 권세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단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셔야지 사단이 주면 되느냐에 대해서 쉽게 말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쉽게 말해버릴 수 있는 내용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권세는 분명히 그리스도가 받아야 될 권세고 이 권세를 사단이 알고 있었고 이 권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권세를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지금 이 권세를 받으면 안 되고 예수님이 이 권세를 누리면 안 됩니까? 그것이 단지 사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시간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단에게 그 권세를 받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권세를 받는 것이 지금 받는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는가라고 묻게 되어지면 예, 마태복음 4장 8절의 상황에서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다고 해도 주께서는 그 권세를 받으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이미 오래전에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이미 받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말합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고 말합니다. 즉 이 근시에 대해서 주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왜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이 주는 근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근시를 주신다고 하여도 그 근시를 그때 받으면 안 됩니까? 이것은 시기의 문제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시기의 문제입니다. 이 근시의 가져오심을 두고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지기 이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 땅 안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는 그때는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난 이후입니다. 이 시기의 문제를 분명하게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드러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은 그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그의 이름을 지극히 높여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교회는 오늘도 이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을 명령하신 그분은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시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밝히면서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들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라고 이 표현은 아 정말로 그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의심한다 이런 표현보다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음이 적은 자다라는 표현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 그 믿음이 적은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권세는 오래전에 다니엘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의 성취로 보게 됩니다. 다니엘 7장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다니엘 7장의 내용이 이 땅에 새 언약의 백성인 교회를 가져올 때의 예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가져올 때의 예언이었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보면서 보십시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들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숨기게 되겠고 라고 말합니다. 즉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은 그분이 그리스도께 그들이 섬김을 가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놀랍게도 오순절 교회를 이루게 될 때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다니엘 7장의 내용을 오순절 성취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궁극적인 그 나라를 우리가 생각해야지 그거 없이 지금 이제 우리가 미래의 천국에 대해서 이것을 바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많은 오해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은 한민족을 택하심으로 야훼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하시고 그 음성만 쫓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실패하였고 이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심판이 선포가 됩니다. 이 심판을 통해 야훼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을 그의 교회 안으로 부르시면서 그의 나라를 그의 제자를 통하여 이루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명령을 하신 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즉 공중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주님을 조롱하며 자신에게 복종하라고 하던 그 사단을 이기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과 11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께 무릎을 꿇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께 돌려졌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권세를 가지시면서 지금 예수님 마지막 떠나시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과 하늘의 모든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권세가 우리 주님께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계실 때는 그 권세가 제한적이었습니다. 또한 그 권세가 감추어져 있던 그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완전히 드러난 그때에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부르실 그때에 지금 주님은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너희는 이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주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사탄이 굶주리고 배고픈 사자가 칠지라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은 바로 나이다. 그러니 너희는 그 땅 가운데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우리 설교의 두 번째 대제를 생각합니다. 둘째, 우리 주님은 자신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은 주께서 주신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매일 드리는 기도인과 동시에 이 명령은 주의 교회에 주어진 명령이다라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의 교회는 주의 말씀을 가르쳐지고 그 교회들은 주의 말씀을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명령이 과연 또한 이렇게 말할 때 교회에게 주어진 명령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대부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받아들이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은 선교적인 명령이고 이것은 선교를 성취해야 될 명령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교회에 많은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하기를 즐겨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전달되고 있고 이 말씀이 과연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한 이 말씀이 정말로 교회에게 주어진 명령인가라는 부분을 분명히 생각해야만 합니다. 즉 말씀이 가르쳐지고 지켜져야 할 곳이 어딘가라고 말하면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 삼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누구의 뜻을 따른다는 의미이고 이 누구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가는 것과 또한 세례 주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야 하고 너희는 세례 줘야 하고 너희는 가르쳐야만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제자 삼는다는 것은 가는 것과 세례 주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선교라는 그런 주제만으로 읽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만 읽어야만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될 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제자는 모든 족속으로 갔습니다. 즉 이는 주님의 교회가 단순히 유대인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얻으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이 복이 뭡니까? 우리는 이 복을 이렇게 생각하기 좋아합니다. 그냥 우리가 말하는 복의 단어로 생각하기 좋아합니다. 이 복은 언약적인 복입니다. 즉 이 복은 언약에 들어오는 복입니다. 비록 제한적이긴 했지만 구약 시대에도 말입니다. 어떤 이방의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고 그 땅에 들어와서 놀랍게도 언약의 백성으로 삽니다. 이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언약적인 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복을 우리가 말하는 대로 물질적인 복이나 우리가 말하는 대로 어떤 건강의 복이나 우리가 말하는 어떤 인간적인 복으로 이해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 복은 언약적인 복이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들어오는 그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그 복을 받아 누린다라고 말할 때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은 아무나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이스라엘과 어떤 언약을 맺게 될 때 그들은 그 복 가운데 있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이고 한 민족이라고 하는 여기에 제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가야만 그리고 그 지역에 들어가서 살 때에만 어떤 면으로 보면 언약의 백성의 그 위치를 그들은 차지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 너무 많이 복을 이야기할 때 세상적인 복으로 이야기해버리기 때문에 이 내용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을 때 자녀를 많이 얻었으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자녀를 많이 얻었다고 언약의 자녀 하나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우리도 그런 자녀의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어졌지 우리가 거부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거부만 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단순히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 얼마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가를 보여주기 위하여서 그 백성을 부르기 위해서 풍요를 주신 것이지 단순히 물질적인 복을 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고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복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니네한테 저주하면 니도 저주받는데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개념하고 다른 개념이죠. 언약의 복의 개념입니다. 이 복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 진짜 성취를 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또 너희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라고 말해 동서로부터 온 자들이 성경에 대해 동서가 어떤 겁니까? 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관계를 얘기할 때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즉 옛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심판과 새 언약의 교회를 이루심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의 약속의 반열이 어떠한가를 말합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이사야는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예언합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방에게 복음의 빛을 비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곧 그것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쟁취하시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부르십니다. 그 백성은 기존의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 백성은 주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며 유대인들 가운데 회개한 자들을 통하여 이루실 그 교회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또한 교회를 이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를 이루실 그 사명을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명을 그의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교회는 또 다른 교회, 형제인 교회를 이루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세례를 통하여 교회 회원을 받으며 말씀으로 성장시켜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는 이 일을 유지하는 일에 멈추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이루는 것과 교회를 유지해가는 일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계속 주어진 사명입니다.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참된 교제 안에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회원들은 세례라고 하는 관문을 통하여 그 교회에 들어옵니다. 천국 문을 열대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천국 문이 열려지는데 그 천국 문을 통과하게 될 때 우리는 세례라는 관문을 통하여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해원된 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자신이 못 박혔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바라보는 새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그 회원들은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 그 일을 향한 새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산다는 새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그 새 사람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를 이루는 이 일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을 할 것인가 저것을 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주님의 명령은 도리어 엄중한 것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주님의 교회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교회가 타락할 때 그 교회를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그 교회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이 원리가 신앙 고백서의 원리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이 원리를 베지 신앙고백서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지 않는 교회가 아닌 거짓 교회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너희는 그 교회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를 떠나게 하시고 그 교회를 떠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를 주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세의 교회를 기억합니다. 종교개혁 때를 통하여 개혁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기치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받아들일 권리가 신자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씀에 대한 권리를 신자들에게 옮겨주었습니다. 신자들은 신앙 양심에 따라, 즉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어가는 그런 교회에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교회의 회원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지금 이 명령은 단순하게 어떤 한 곳에 성교하여서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들은 언제나 교회에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을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에게 질문해 보면요, 말씀은 교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단번에 말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아니, 복음 전하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복음을 전한다 이 개념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초적으로 교회에 전달되게 되어져 있고 그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제사장된 나라인 성도들이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소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이해 못하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됩니다. 하다가 보면 계속 반복된 원위치가 와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대화하다 보면. 어쨌든 우리는 이 말씀을 유심히 좀 보아야만 합니다. 지금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 세 가지가 제자를 이루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사역의 원리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 너희가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에 세울 곳에 가서 너희가 세례를 베풀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거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모은다라고 하는 말,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여기에 한 건물이 세워졌다라고 그렇게 이해해버리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운다라는 이 말을 헤르만 니델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를 모으는 것은 어둠의 권세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둠의 공동체를 향하여서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가 거짓 교회가 세상에 발붙일 수 없어야만 합니다. 거짓 교회가 자기 교회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숱한 범죄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 가운데 손가락질만 당하면서 그렇게 말하죠. 우리는 참된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참된 교회라고 말할 때 우리의 삶은 정결하고 우리의 삶은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고 우리가 너무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욕 먹고 세상에 왕따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 때문에, 교회적인 삶 때문에 세상 가운데 왕따 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도리어 반대가 되어졌습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왕따 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왕따 됩니까? 뭐 때문에? 교회의 삶, 교회적인 삶 때문에 그러합니다. 정말로 부끄럽지만, 너무 가슴 아프지만 이런 현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 땅에서 완전히 파괴된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 있는 오늘 교회를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포기해버립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말해야만 합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희낙낙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만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가지면서 가슴을 쳐야만 합니다. 회복을 두고 가슴을 쳐야만 합니다. 주여 회복시켜달라고 우리는 정말로 날마다 주 앞에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가 참교회인지, 어떤 교회가 거짓교회인지,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참 말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구별은 가능하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건물이 있는 곳을 두고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여, 참된 교회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가지고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승리를 드러내는 곳입니다. 즉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권세,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그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에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서 너희는 가고 너희는 세례를 베풀고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주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이루라고 할 때에 이 교회는, 제가 첫 번째 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교회는 그냥 있는 곳이 아닙니다. 전투적인 곳입니다. 치열한 전투를 하고 있는 곳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투의 현장에 목숨을 내놓은 것입니다. 전투의 현장에는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지 않고는 승리를 취할 수 없는 곳입니다. 이것이 교회사가 우리 가운데 반증해주는 역사입니다. 교회사는 끊임없이 치열하게 전투하였고 그 전투 가운데 승리를 취하였습니다. 그때 교회사에서 드러나는 그 인물들이 가지고 있던 공통적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주십니다. 셋째, 우리는 이 교회를 이루라고 명령하심을 두고 예수님 자신이 승리자이시라고 선포하시는 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그는 임마누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읽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하고 예수님의 승천으로 끝난 이 복음서의 이 음성, 이 음성이 놀랍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배교한 옛 세상에 오셔서 그 백성들의 심판을 선포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심판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오심을 두고 그는 말합니다. 자기가 임마누엘 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빛됨을 드러내셨고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성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너희와 함께 했다고 말하였고 내가 이 땅을 떠날 때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사 가운데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던 교회들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해야만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만 그들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말합니다. 큰 용이 내치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옛 뱀 용이라고 하고 옛 뱀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마귀가 쫓겨나는 장면들이 우리는 분명하게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려 무덤에 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임하였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즉 이 귀신은 우리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때 주께서 31절 말하며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로 들여 보내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사단을 제어하고 쫓아내실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사단을 정말로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 돼지떼에 들어갈 때 그 돼지떼가 바다로 되어 몰사하더라라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오실 때 큰 용이라고 말하고 또 옛 뱀이라고 말하는 그 사단과 그 사단의 사자들을 주께서 내쫓으셨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내쫓아버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자기 제자를 부르시고 그 교회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교회를 이루어 가실 때 주께서는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문맥적으로 이상한 것입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내게 양이 있으면 이리 가운데 보내겠습니까? 아니요, 우리 집에 푸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 푸들을 진돗개에게 내보내겠습니까? 안 보내죠. 죽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주께서 지금 교회를 이루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를 보내시는 일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내보낸 것, 세상의 교회를 이루어 내보내는 것, 우리가 교회 회원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 바로 그러한 모습과 다른 모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님은 성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했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시면서 그의 영을 보내신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그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오셔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신다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시고 이 땅 안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백성을 부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방 가운데 온 민족 가운데 부르신 그 교회를 주께서 보존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교회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교회를 보존하시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끊임없이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교회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위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삶의 위기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여주면 믿겠다라고 말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주께서 그의 영을 보내시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될 때에 결코 우리의 육신은 죽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죽일 수 없는 그 사탄을 바라보며 또 그 세상의 권세자들 바라보며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보존하십니다. 그의 영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이 믿음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자기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지금 자기 교회에 되어져 있는 그 제자들 향해서 너희가 내가 가고 나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교회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교회를 이루어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복수적입니다. 주께서 내가 그 교회를 이룰 것이고 또한 너희가 그 교회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주께서 이루실 그 교회를 믿음으로 받으며 그 교회를 향하여 전투하며 달려나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은 가만히 앉아서 교회를 이루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전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진 전투를 합니다. 왜냐하면 승리에 대신 그 주님이 승리의 증표로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 교회 가운데 우리가 회원되어져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루는 이 교회는 우리가 이루는 그 교회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고백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고백은 있는데 교회를 이루는 고백이 없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가서 세례라고 하는 것을 주고 말씀을 가르침으로 주의 교회를 이루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 교회를 계속해서 유지해 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없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늘로 올리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주의 영을 통해 이 땅의 교회를 보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우리 가운데 제안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교회를 이루라고 제안할 것입니다. 성경 없는 교회를 이루라고 제안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넘어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교회를 이루면서 주님이 누구신지 보아야만 합니다. 또한 그 교회를 이루시는 분이 무엇을 하시는지를 보아야만 합니다. 교회를 이루라고 명령하시는 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자 하나님은 그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 교회를 보존하시며 그 교회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아멘.